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갖는 한 사람을 얻기 원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었으며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이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와 사람은 사탄의 세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시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외에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이 또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변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이 어떠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뜻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쓴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타락했지만 시편 기자는 찬미할 수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창세기 1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을 잊지 않으셨고 아들 하나님도 창세기 1장을 잊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자신도 창세기 1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비록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주의 이름을 거절하지만 시편 기자는 큰 소리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말해낼 수 있다는 뜻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우리가 시를 짓지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단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더욱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같이 온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사람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뛸 것이며 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뛸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대적을 처리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일찍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대적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은 친히 대적할 필요 없이 어린아기와 젖먹이로 대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 즉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원하시며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를 쓴다면 아마 여기에 괄호를 하고서 애석하도다. 사람은 타락했고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인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땅은 아직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위가 아직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파하도록 주신 위엄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시편 기자는 다시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창세기 3장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에서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은 확실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으로 통치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므로 사람은 반드시 그 통치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만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을 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은 비록 죄를 범했고 하와도 죄를 범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사람이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하심은 여전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갖고서 사탄의 권세를 전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계속 전진하며 후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타격을 받아도 누구도 하나님처럼 매일매일 공격을 받고 끊임없는 폭풍 가운데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지금까지 좌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죄가 세상에 온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정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더욱 그러하시며 오늘날 그분이 어떠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뜻을 말하고 있고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의 구속 안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곧 구속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얻고 사탄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일은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 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도는 여기에서 사람을 예수로 바꾸었으며 그는 우리에게 그 사람은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예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며 사람이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의 대적과 그와 관계된 하늘의 대적을 모두 몰아내며 사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의 혈육 있는 육체를 입으신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모든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단지 사람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피조된 만물에 대한 것이며 피조된 만물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두 위치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처음 그 사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시며 사람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갖도록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패하도록 정하셨는데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이미 사탄의 권위를 뒤엎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얻기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한면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은 주 예수님의 육신의 상징이었고 그 위에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고 당연히 휘장 위에 수놓아진 그룹도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실 때에 피조물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사물을 위해서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속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또한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속함은 바로 그분에게 돌아감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음은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어떠하신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어떠하십니다. 구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그분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수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아들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며 얻으신 한 무리의 세 사람을 그분의 아들과 같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 그분 한 사람이 어떠하신 것처럼 나머지 사람도 반드시 그러하며 모두 그분과 마찬가지로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고 말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로 읽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모두 같은 생명을 갖고 있고 모두 그 안에 한 성령이 살고 계시며 한 분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고 여기에서 그분은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으며 오히려 창조 안에서 이루지 못한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통치권을 갖고 땅을 다스리도록 정하셨지만 애석하게도 사람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첫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얻으실 수 없었던 것을 둘째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사람이 통치권을 차지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또 다른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으며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첫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미 타락하고 범죄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욱 이미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더욱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3장에서는 흙이 뱀의 식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환원하면 사람이 곧 사탄의 식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사탄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설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분이 얻으시려고 한 바를 얻으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한 사람만이 세상의 임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 임금에 속한 것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바는 바로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신이 오셔서 사탄을 처리하신다면 사탄은 매우 신속히 처리될 것이고 단번에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시지 않고 사람으로 사탄을 처리하고 피조물로 피조물을 처리하도록 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당한 시험은 뭇 사람과 똑같고 그분이 체험한 인생도 뭇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은 이미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이 사람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고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취하신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한 사람이 이미 그 단계에 이르렀으며 장래에 수많은 사람이 또한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날 한 분이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광이 바로 권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권위를 얻고 땅을 회복할 때 그들은 승리를 기뻐하며 영광 안으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복락을 누리도록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계승하여 이 땅에서 권위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지만 친히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통치권을 얻으시도록 할 수 있는 한 무리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구속과 창조의 관계. 우리는 구속과 창조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구속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속 외에 또한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나타내셨고 창조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구속의 지위는 창조보다 더 높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속이라고 합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얻지 못하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의 소유였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구속은 회복시키고 되돌린다는 의미지만 창조는 결정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뒤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을 모든 것으로 여겨 창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속은 우리와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창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와 구속의 관계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와 창조의 관계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주의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주목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탄의 왕국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면으로 구속의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또 한 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구속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주의하는 바가 단지 복음이라면 이것은 절반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권을 갖는 것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통치권을 회복하여 더 이상 사탄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면은 교회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바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는 구속이 단지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여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을 본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은 마치 두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누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라가려 할 때 그는 그 산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구속을 접하게 됩니다. 구속은 사람을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지속적이고 조금도 요동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타락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더욱더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이 노선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에 구속이라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이 오자 사람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온 이후로 사람은 변했고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계속 위로 올라감으로써 어느 날 하나님의 노선을 만지게 되고 그 노선을 만질 때 바로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구속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낮아질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사탄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며 일어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속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얻지 못하신 것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구속 안에서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므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이 단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구속과 창조는 모두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해야 하고 한면으로 사람의 죄, 사람의 타락을 보아야 하며 또 한면으로 영적인 권위로 사탄 마귀의 권위를 정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증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사람으로 유익을 얻게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사탄으로 하여금 손상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일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손상된 땅과 하늘을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의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땅과 하늘이 만들어진 대략이 이러하니라 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의 창조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그때에는 먼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이 만들어진 이라는 말씀은 회복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그것은 땅이 먼저였고 하늘이 나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상된 땅과 하늘을 회복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제6일 이후 바로 제7일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일의 완성 이후에 있습니다. 일이 먼저이고 나중이 안식입니다. 게다가 그 일에서 만족을 얻어야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완벽하지 못하고 만족할 만큼 되지 못했다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안식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신 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의 큰 일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 가지가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그분은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안식을 얻으시게 하려면 크나큰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 이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했고 이 일 이전에 하나님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판단, 주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한 기쁘심, 그분의 예정하신 목적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분의 예정하신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뜻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셨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족을 얻으셨고 따라서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 하나님의 목적 등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일에 있어서 안식하신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그가 만족해하지 않는 일에서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필히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는 안식하지 못하셨고 제7일에야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계시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셨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니 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물건을 하나 사와서 매우 마음에 들어서 계속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을 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은 것을 단지 본 것이 아니라 살펴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식하시니라는 하나님이 만족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미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갈망이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이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세토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얻으셨고 그래서 안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뜻은 사람들로 물건을 적게 사고 몇 걸음 덜 걷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요구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얻으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한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족이 필요한 분이시며 더욱이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얻으려고 하시는 것을 얻으셨으므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의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6일 동안의 창조 중에 빛, 공기, 풀, 채소, 수목,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고 물고기와 새, 가축, 곤충, 들짐승들이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 이전의 창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갈망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셨을 때 만족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31절과 2장 3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 목적은 사람, 곧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얻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제6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갈망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시고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